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세상 사람이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이루셨는가를 보게 되며 그리하여 한없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며 저희들은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복내려 주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론을 보면서 우선 이 편지를 누가 보내는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이 편지를 누가 받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뭐 제일 먼저 그 교회가 받아 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처음 받는 교회는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교회, 그 사람들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보통 바울의 서신의 머릿말과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즉 세상의 장소를 말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참교회는 천국교회죠. 보통 우리가 무형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무형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 어느 장소에 모이는 교회, 이걸 우리가 유형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회를 강조를 할 때 어느 세상 장소도 강조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보다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장소에 모이지만 그 모이는 장소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천 장로교회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모이느냐, 바로 거기가, 왜 우리가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예천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모이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가면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이 모여 있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곳에 올 때. 그리고 여기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에클레시아, 이렇게 제가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Assembly, 집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어떠한 모임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부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지금 교회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쓰여지지만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도 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이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왜 구약을 읽어보면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모여 있고 이렇게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여기서 교회라 번역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거죠.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 그 너희의 총회 날, 이 다른 한국 번역을 보면 총회로 모인 날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게 헬라어죠. 이렇게 모여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이 헬라어를, 아, 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 총회로 모인 날, 이걸 교회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읽을 때.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교회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구약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예표한 예수님 안에서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것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신학적인 의미도 주죠. 아, 이게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교회는 아,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지만 이 참 교회의 현실은 구약에서부터 벌써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도 교인이에요. 아담도 기독교인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집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저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 완전히 다른 모임임을 확실하게 해주시죠.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모이는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해지죠. 아, 이건 그냥 세상의 어느 모임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꼭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면 아 이게 뭐 엄청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이시죠. 먼저 그것부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참 교회, 우리 예천 장로 교회 같은 이 교회는 항상 두 군데서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세상 장소에도 존재하지만 또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현실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든 그로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나오시는데 뭐 가든 그로브에 있는 현실은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리는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지금 두 군데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가르쳐 주잖아요. 즉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벌써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설교는 지금 그 내용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여 모이는 사회적인 친목 집회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교 모임도 아니고 사회적 자선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임이 참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무슨 직장을 다니건 무슨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뭐 교제를 나누건 뭐 서로 웃고 울고 고난을 받고 즐거워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바뀌질 않습니다. 그 현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말하죠.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이렇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부의 바른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저 이 가든그로브 도시라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존재한다니까. 이 두 곳이 지금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아버지 안과 예수님 안에 존재하구나.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피 본대에 한 180군데가 이 신약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도 배우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라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어느 도시에 살고 뭐 어느 집에 살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뭐 친구들이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도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완전히 또 다른 수준에서 내가 누구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는 잠시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100년도 못 가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너무나 뚜렷한데, 아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잠시 나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같이 난리들이에요. 사실 잠시 나는 그냥 대강 해도 괜찮아요. 내가 천국만 가는 사람이면 뭐 그리 문제입니까? 천국을 가지 않아도 그런 사람에게도 또 뭐 잠시 그런 거 잘 했으면 또 뭐예요? 결국은 아닌데. 아,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그 잠시에다 초점을 맞춰놓고는 난리를 핍니다.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현실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 편히 이런 거를 잃어버리죠. 좀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것도 잠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실은 엄청난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현실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잠시 나의 현실에다가 초점만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 부러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고 뭐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다 지나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는 나이들이 좀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래도 통합니다. 이 젊은 애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잠시라는 그 말. 진짜 잠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의미나 동기나 계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내 현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된 자예요, 내 현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 현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현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만 있는 사람은 이런 현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정죄함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함도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이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이제 수건이 거쳐진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 있어요. 내 죄가 용서되어 있어요. 평강이 주어져 있고,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구원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엄청난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냥 가든 그룹에만 있다.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이 접니다. 내 존재함이 그저 이 세상 어느 도시 구석에 존재하는 거면 정말 한심한 놈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근데 뭐 알아주면 뭐 어쩔 거예요. 뭐 그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무슨 이렇게 뭐 화가 나고 샘이 나고 뭐 이래야 그 안 알아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별로 제가 느낌이 없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뭔가? 아,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독교 삶이 재미가 없죠. 따분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잖아요. 세상 보면 걱정이나 되고 그냥 외롭고 힘들고 그냥 왜 세상에 내 현실만 보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막 그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생기는 생각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럼 여러분이 그런 기분이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뭐 별 희한한 게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다며. 그럼 둘 다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현실이고 하나는 잠시고. 그런데 왜 잠시 현실에 가갖고 목을 메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고는 막 괴로워하고. 왜 그래요, 왜? 안 믿어요? 믿잔 말이에요. 믿자고요. 그래서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인데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 연합.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다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했어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완전한 삶,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산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삶이고 어느 정도로 기쁜 삶인가 이걸 먼저 깨달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대표적 연합만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도 여기서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그분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생명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흘러서 나한테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현실이 연합이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흘러 들어오는, 항상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것으로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내 현실이에요. 이 연합, 이 생명의 연합.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도 알려주시고 나무와 가지 연합으로도 말씀하시고 남편과 아내, 한 몸이 되는 남편과 아내 연합으로도 보여주시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이제 나는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속한 세상도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도 살고 있지만 천국에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9절 수도 없이 읽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하늘의 안침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건 다 무시해 놓고 나는 세상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뭐예요, 그러면? 뭐 성경을 아예 제쳐 놓고 사시게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천국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꽉 차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의 현실, 그 예수님 안의 현실, 그 천국 현실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누구로서 사는지를 결정해주고 지배하고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걸 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아 이렇게 놔둡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랑을 해도 세상 거 잘 되면 자랑 뭐 슬픈 얘기 나오면 세상에서 뭐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듭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잘 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세상에서 못해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걸 믿고 산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나의 잠시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끝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천국 현실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아이덴티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친구고 기독교인들과 서로 영원한 형제들이고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현실, 즉 천국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이 현실. 아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그 현실이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눈에는.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로 서 있는 현실이 내 현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현실만 나의 현실이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행위가 이 모양인데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하면서 기쁘게 예배한다? 와, 그런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정말 행위로 구원 받는 거면 저는 기쁘게 예배 못해요. 맨날 죽어야 돼 마땅한 그 현실밖에 안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나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거냐? 이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그걸 광야 생활로 표현도 해주시고. 왜? 광야 생활. 그 어려운 생활이거든요. 그런 자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그리운 거 아니에요. 아이, 광야에서 뭐 한 달만 살아봐요. 집에 가고 싶은 거지. 아이, 광야에서 지금 저도 거의 뭐 65년을 살았더니 꽤 천국이 그립습니다. 뭐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붙잡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참 고향 천국이 그립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세상적인 복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또 그 천국에 더 신경을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욱 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게 교제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 우리 하나님 더욱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현실이 어떠한가?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떠한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교회라 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스트럭처가 잡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복을 받고 있고 어떠한 현실에 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편지를 써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셔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이 됐는가, 이걸 깨달아야지. 그게 아니면요, 그 뭐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지금 위로할 거예요? 돈을 좀 더 주면 그걸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죽는 일도 유익한 것이 된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즉 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쫙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받은 자들이고, 어느 정도로 걱정이 없는 자들이고, 어느 정도로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가, 이걸 이제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자고요.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현실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실이 나를 주장을 못한다. 이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이걸 깨달으시란 말이야. 이건요, 뭐, 나가서, 뭐 세상에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뭐, 돈 많은 게 뭐 나쁘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나가서 막 엄청난 돈을 막 그냥 받았다 해도 이거보다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 기뻐 죽겠는데. 그런데 또 약해갖고 또 조그만 일 하나만 생기면 또 언제 그랬다는 일 그냥 싹 또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수준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